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서부 안바르주 아르투바시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곳은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과 인접한 요충지에 해당됩니다. ISIL은 올해 초 시리아 동부 지역과 이라크 신자르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잃으면서 시리아 데이르 에조르에서 이라크 모술에 이르는 그들의 통제선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ISIL이 이라크에서 차지하고 있던 영토의 45%, 시리아에서는 16에서 20%가량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의 한 시장에서 오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28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습니다. 아직까지 공격범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라크에서는 지난주에도 ISIL의 잇단 폭탄 공격으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 회의가 오늘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착상태에 놓인 정치회담과 난항을 겪고 있는 휴전협정, 인도주의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회담을 앞두고 오늘 회의에서 휴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들이 합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 양측에 휴전 합의를 준수하도록 압박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나 시리아와 터키 국경 사이 테러 분자들의 보급로 차단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쿠바와 미국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양국 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매우 야심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쿠바 외무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무부 미국 담당관은 어제 아바나에서 미국 관리들과 만난 뒤 양측이 사법기관과 의약, 농업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대표로 쿠바 출신인 알레잔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양측은 마약 밀매와 사이버 범죄, 테러, 불법 이민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회의에서는 인권 문제와 금융 현안 등도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제재 완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얀마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의 활동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미얀마 제재 해제 계획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미얀마는 지난해 11월 역사적인 총선거를 통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대미얀마 정책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그러나 미얀마 정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과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들에 대한 차별 정책에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새 외무상에 임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은 영국 정부에 리용호 부상이 외무상이 됐다고 통보했습니다. 리용호 신임 외무상은 외무성 과장과 주영 대사를 지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는 핵협상에 참여했고 2011년에는 육자회담 북측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3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 토론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종전까지 외무상을 맡아온 리수용은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섬의 유명 관광지 부근에서 기습 홍수가 발생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어제 두아 와르나 폭포를 찾은 70명의 대학생과 관광 안내원들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구조대가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작업은 폭포로부터 3km 반경 내에서 강이 3개 지류로 나뉘는 람부난과 데레, 우중델렉 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습 홍수가 통상 4월에 끝나는 우기철에 빈번히 발생합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이란 등 중동의 민간 기업이 세금 등을 아끼기 위해 북한 국적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도 이를 통해 외화 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시민들에게 북한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캐나다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오늘에 이어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 등 중동의 민간 기업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북한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를 통해 외화 벌이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BOA에 의해 이란과 이라크, 소말리아 등을 운항한 것으로 확인된 북한 국적 선박 데니조호와 알 이만호, 바산트, 예크타호가 실제로는 중동의 민간 기업이 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16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선박 국적 비즈니스를 최근 몇 년간 중동에서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민간 기업이 소유한 선박 세척이 북한 국적을 취득했고 올해 3월에는 또 다른 세척의 민간 선박이 편의 취적, 즉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북한 국기를 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정기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선박 등록료와 세금 등을 저렴하게 설정해 해외 선주들로부터 돈을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의 해외 등록을 금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해외 선박의 북한 국적 취득 역시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들 중동 선박 회사의 북한 국적 취득이 명백한 제재 규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 해사 감독국은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해외 선박들이 북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내용이 한글은 물론 영문으로도 여러 페이지에 거쳐 상세하게 게재돼 있고 추가 문의를 위한 해사 감독국 실무자들의 연락처도 나와 있습니다. BOA는 지난 3월 북한 해사 감독국 측에 이메일을 보내 해외 선박의 북한 국적 취득 사례와 절차 등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들 북한 국적 선박들은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 활발히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16일 현재 알 이만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를 떠나 아프리카 수단으로 향하고 있었고 예크타호 역시 페르시안만에서 이라크 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데니즈호는 이란의 부시에르항에서 이틀째 정박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새 외무상에 임명했다고 AP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은 전날 영국 정부에 리용호 부상이 외무상이 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올해 60세인 리용호는 평양 외국어대 영어학부를 졸업하고 외무성 과장과 주영 대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핵협상에 참여했고 2011년에는 육자회담 북측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3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 토론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기존 외무상인 리수용이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을 가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부당하게 구금하거나 억류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 시민이 북한 여행 시 체포돼서 장기간 구금을 당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16일 갱신한 북한 여행 경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 시민들에게 모든 형태의 북한 여행을 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에서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가혹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년간 적어도 14명의 미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개인적으로 방문한 사람뿐 아니라 단체 관광객의 일원으로 방문한 사람들도 억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단체 관광객의 일원이거나 관광 안내원을 이용해도 북한 당국의 체포나 구금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광업체들이 미국 시민의 억류를 방지하거나 억류 미국인을 석방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북한 여행 경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들어가기로 결정할 경우 사생활 보호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USB 드라이브나 CD롬, DVD,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등 모든 전자장비는 검열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 정권이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매체를 소지하는 것은 장기간의 노동 교화형과 무거운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 씨는 본의 아니게 컴퓨터 하드드라이브를 소지한 채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당국에 적발돼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밖에 국무부는 북한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뿐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무례한 언행과 종교활동이나 개종행위,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정치활동,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사진 촬영과 허가받지 않은 주민들과의 대화와 환전, 물건 구입 등도 모두 범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두 명의 미국인이 구금돼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에게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들어 중국 선양 총영사관에 모두 6명의 한국 국민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2명은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망명 이후 특히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북한에 의한 한국 국민의 테러와 납치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선교단체와 언론사, 일반 국민들에게 방문을 자제하거나 방문 시 각별한 신변 안전을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특히 한국 외교부 한동만 제외동포 영사대사는 어제 국내 여행사 간담회를 소집해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 내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 상품의 판매를 자제해 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요. 캐나다에서 임 목사의 석방을 위해 캐나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직접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최대 방송인 CBC는 15일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캐나다 정부의 임 목사 석방 노력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임 목사에 대한 영사 접촉을 두 번 했고 가족들에게 영사 지원을 지속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고 성과조차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임 목사 억류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캐나다 정부가 너무 조용하다면서 적극적인 개입과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특히 영사 접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미국이 과거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시도했던 개입과 압박을 캐나다 정부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쥐스탱 트레더 총리가 임 목사의 석방과 사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직접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 고위 관리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 수뇌부와 직접 협상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만이 임 목사 석방을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만큼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 목사 가족의 요청으로 구명 노력을 펼치고 있는 스타크웰 데이 전 내각 장관 역시 트리더 총리가 평양에 서한을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 풀려난 뒤 최근에 비망록을 펴낸 케네스 베시 역시 CBC 방송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노력이 임 목사의 석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캐나다가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며 협상하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이런 노력이 자칫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유린에 대응해 대북 교류를 대폭 제한하는 제한적인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BC 방송은 하지만 일부 소식통들은 캐나다가 기존의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고도 임 목사 석방을 위해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캐나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신도가 수천 명으로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 수도권 최대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인 큰빛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임 목사는 특히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쳐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말 라선에서 평양으로 향하던 중 억류됐고 11개월 만인 12월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용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북한 당국은 임 목사가 미주 지역 기독교 집회 중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민생을 우려하며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 발언을 최고 존엄 모독으로 여겨서 억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 목사의 아내 임금영 씨는 지난 2월 교회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북한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군가가 미랄이 돼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임 목사란 생각에 또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둠의 땅이지만 임 목사가 빛의 역할을 하도록 기도해달라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뉴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꼽힌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대거 선출됐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는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된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용무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대남담당 비서,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조춘용 제2경제위원장 등 최소 7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보도를 접했다고 확인하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앞장서 제재 대상에 오른 만큼 북한이 도발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언론 등은 이들 제재 대상 인물들이 중앙당위원회 위원 등에 포함된 데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주요 치적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를 근거로 김 제1위원장이 당 대외 개회사에서 첫 수소탄 시험과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성공을 이룩해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냈다고 말한 사실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해당 인물들이 국제사회 제재와 상관없이 정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we talk about putting somebody on a sanctions list, it obviously inhibits their ability to generate.
제재의 목적이 정권 외부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내 정치적인 활동에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제재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길 경우 낮은 직급의 실무자를 활용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영철 대남 담당 비서와 같은 인물이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 포함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고수국장은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어제 이 북한의 노동당 제7차 대회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포럼에서 지도체계와 엘리트의 변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박영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담은 노시창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김일성 체제나 김정일 체제와 비교할 때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난 김정은 체제 어떤 특징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가장 큰 특징은 이 당 지도체계에서 예, 조선노동당은 이제 정책기구하고 통제기구의 이중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책기구는 주로 이제 이 김일성 시대에 예, 정책 결정, 의사결정 성격이 강했고 김정은 시대에는 통제기구, 즉 비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김정일 개인이 직접 그 통제를 강화하면서 조선노동당을 비서국 중심으로 운영했던 특징이 있는데 이 이번 당대에서는 이 기존의 정치국 중심의 의사결정 기능하고 지금 이 정무국으로 대체된 기존 비서국의 집행 기능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이런 이 동시 제기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는 이 통제 기능 을 여전히 강화하는 그래서 이 김정은 시대의 통제 기능을 이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특징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정무국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앞으로 정무국의 네. 위상과 역할은 그러면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이 정무국은 이 기존 비서국이 재편된 건데요. 이 비서국은 기본적으로 이 정치국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한 집행 기구. 집행에 대한 총괄 조직 지도 기구입니다.
네.
근데 이 정무국의 그 인물 배치로 보면은 이 정책 결정을 하는 정치국의 위원, 즉 이 김정은을 당 위원장으로 하고 이 최룡해를 비롯해서 이 같이 배치된 8인 모두가 이 정치국의 이 위원입니다. 그래서 호명 순서도 동일한데 이렇게 볼 때는 이 정치국을 갖고 있던 그 의사 결정 기능과 이 기존 비서국이 지금 정무국으로 개편된 거에 대한 집행 지도 기능이 동시에 정무국에서 가능한
네.
즉 이 정책 그 집행 기능에 정책 결정 기능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게 이 지금 이 정무국 신설된 정무국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이 정무국은 이 그 조선노동당 위원장 이 김정은을 이 대표로 하는 체계로 봤을 때.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정무국의 위상도 훨씬 높아지고 역할도 강화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박사님은 정치국 위원 확대와는 대조적으로 군사위원회는 축소된 것으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네. 있을까요?
결정적으로는 당에 의한 군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그 지도부의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군사위원회에 있었던 그 작정 세력들이 많이 배제되고 주로 이 당의 군사 외교나 핵 기술 이런 거를 주로 했던 그런 이제 그 군사 외교나 군사 기술 통들이 많이 배치되고 더욱이 여기에 이제 이 기존의 황정서뿐만 아니라 박봉주 내각총리 박봉주가 들어간 거는 이 핵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서 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인물로 내각총리 박봉주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대북 경제 제재라는 요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대북 경제 제재에서 그 허점 가장 큰 허점이 이 북한의 인민 생활, 즉 국민의 인민 생활과 관련된 거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내각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제재 인민 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제재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 기술이나 아니면 군사 정책을 고도화할 때 이때 그 예산을 끌어오는데 이 군수 산업으로 안 될 경우 이 인민 생활이라는 미명하에 해외와의 거래나 아니면 내부의 그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인민 경제를 통해서 내각을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지금 내각 총리 박봉주가 합류된 네. 것이 아닌가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당 대회를 앞두고 또 하나 관심이 쏠린 대목은 이 세대 교체와 함께 예, 최룡해 등 이 빨치산 세력의 위상이 어떻게 될까였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드러난 이들의 위상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전체적으로 이 김정은 정권이 빨치산 세력 없이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이번에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네.
이 김양근 비서가 이 사망한 이후에 최룡해가 갑자기 혁명화 위에 되게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정치국, 그다음에 정무국, 그다음에 군사위원회 이런 3대 권력기관 모두에 만주 항일 빨치산 세력의 후예들, 즉 이 망경대 혁명학원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여전히 그 만주 항일 빨치산 세력들이 이 지속적으로 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지배 연합의 중심축이라는 게 확인된 거로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요. 김정은 체제는 그러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권력 기반을 확실히 다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그 초점인데요. 이 여러 예상과 다르게 실제 김정은의 개인 독재 권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이 기간에 이 고위직 간부 숙청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간부들을 이제 이 마치 이 자신의 아주 그 아주 노배한 간부들을 이 하루 아침에 뭐 이 자르고 다시 고위직으로 올리고 거기다가 대남 대외 이 가감한 그 예측 불가능한 도발 행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이제 이 중심에 2014년 이후에 특히 김정은의 개인적인 이 행보가 여기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아예 고위직들의 이 소위 80대 연령 80대들이 많이 물러났어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중심 이 원로회처럼 정치국의 원로회처럼 이 원로들이 쭉 그 포진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김정은 개인 독재 권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공고화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 김정은이 이 소위 당중앙위원회에 포진해 있는 상대로 젊은 이 새로운 신임된 약 55%의 그 인재들을 어떻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고위직으로 등용하는가 이것이 이제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박영자 박사였는데요. 이 북한 노동당의 지도체계와 엘리트의 변동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는 노시창 기자였습니다. 현대식 아파트에 살면서 큰 평면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 또 몸매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고 $40가 넘는 쇠고기 구이를 먹는 사람들, 누구 이야기일까요? 바로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전한 평양에 사는 부자들의 모습인데요. 북한 국민의 상위 1% 부유층은 평양에서 이런 호화 생활을 즐긴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 사정은 나쁘지만 수도 평양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신흥 부유층이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14일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에는 상위 1%의 부자가 있으며 이들은 평해튼이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김정은 시대 들어 돈주들이 크게 성장했다며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사회 곳곳에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돈의 주인이라는 뜻의 돈주들은 정부 부처나 군부에서 공식직함을 가지고 해외에서 국영기업을 운영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평면 TV와 아파트와 같이 가능한 모든 것을 거래하는 이들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평양의 부유층이 자라와 H&M과 같은 외국 옷을 입고 몸매 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며 거품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들 부유층이 즐겨 찾는 평양의 최고급 식당, 상점의 가격이 외국 기준에서도 상당히 비싸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체탑 근처 독일식 레스토랑에서는 쇠고기 구이 가격이 미화 $48, 려면거리의 식당에서는 쇠고기 구이 1인분이 $50나 한다는 것입니다. 평양의 한 외국인은 김일성, 김정일 뵀지만 안 달고 있으면 그들은 남한 사람과 똑같다며 그들은 한 끼에 $11에서 $17 하는 식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외에도 평양의 택시 회사가 대여섯 곳 영업 중이고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며 손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여윳돈의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에서 가난은 더 이상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평양의 자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안드레이 랑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의 말을 전했습니다. 노동당 7차 당대회 취재차 북한을 찾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도 13일 평양 취재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자도 평양에서 상업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며 손전화가 보편화되고 길가에는 미화로 가격이 표시된 포장 음식이 팔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 안내인들은 외국인 기자들에게 기사에서 평양의 신흥 중산층을 언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지만 안내인들 스스로가 신흥 계층의 좋은 사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안내인들이 비싼 유럽산 시계를 차고 맞춤 정장을 입으며 양주와 담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16일 평양 취재기에서 평양 거리에는 20층에서 30층, 심지어 40층짜리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중국의 비아티와 화타인은 물론 독일 폴크스바겐, 벤츠, 랜드로버 등 고급차가 눈에 띄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민들 가운데 손전화를 소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구시보는 북한에서 사형경제가 싹트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며 평양의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고급 상점에서 비싼 제품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상류 소비 계층도 볼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같이 소비 행태에서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광심도 집단 같으며 주민들보다 정권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게 문제라고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예측하기 힘든 데다 잔인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있는 국립보병박물관이 지난 13일 한국 잊혀진 전쟁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육군 보병의 심장부인 포트 베닝 기지에 위치한 박물관은 이날 6.25 참전용사 출신 찰스 클리블랜드 예비역 공군 중장과 벤 말콤 전 대령 등 노병들과 300여 명의 현역 군인들이 참석해 한국전쟁과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가 복잡한 상황에 있다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3대 세습을 한 김정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물관 측 보도자료와 지역 언론에 따르면 샴포 전 사령관은 김정은이 이성적이지만 매우 예측하기 힘들고 잔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은 매우 실제적이며 김정은이 권력을 많이 장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8군 사령관을 지낸 뒤 지난 2월 예편한 샴포 전 사령관은 특히 북한의 체제를 광신도 집단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의 체제는 거의 광신도 집단과 같고 주민들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정권 수뇌부에 대해 외골수로 주입받으며 자란다는 겁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이런 배경 때문에 지도자는 신과 다르지 않으며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이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인격적으로 별개면서도 본질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의 이런 광신적 숭배 교육 때문에 북한의 학교와 건물에선 거대한 동상들과 구호들을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신과 달리 북한은 정권의 생존이 주민보다 우선시되는 게 문제라고 샴포 전 사령관은 지적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북한 정권은 민생보다 정권의 생존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북한 정권의 위협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한 동맹이 왜 강력해야 하는지 그 중요성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한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6.25 한국전쟁 중 소련제 미국 15기 늑대를 격추한 클리블랜드 전 예비역 공군 중장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란 유엔의 요청을 그대로 수행했으며 그 증거는 이날 행사가 열린 조지아주와 근처 알라바마주의 한국 자동차 공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레블랜드 전 중장은 두 곳엔 한국의 현대와 기아가 세운 거대한 자동차 공장이 있다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한국 공장들이 이곳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청중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세계 17개국 외교장관들이 5년 넘게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미국과 쿠바가 획기적인 관계 진전을 위해서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또 중국서 권력서열 3위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홍콩을 방문하는데요. 이 홍콩 당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찰을 배치하는 등 철통 경비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예.
또 미국 켄터키주와 오리건 주 경선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스트리아 빈에서 세계 17개국 외무장관들이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미국과 러시아, 독일을 비롯한 세계 17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시리아 지원그룹 외교장관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리아 휴전협정의 진전 또 이 지역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외무장관들이 이곳에서 또 리비아를 안정화하는 방안 또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남부 아르메니안 지역인 나고르 노카라바 자치주 일대의 내전을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예.
있습니다.
시리아의 경우는 지난 2월에 휴전에 합의했습니다만 지금 휴전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2월 이후에도 미국과 러시아 유엔이 중재해서 시리아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 휴전이 여러 차례 제한됐지만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유명무실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시리아의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은 편입니다.
예.
다만 휴전 합의를 실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난민들을 구호하기 위한 구호품 전달을 보장하는 선에서 주요 국가들의 합의안이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시리아를 둘러싼 상황이 이렇게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먼저 서방의 기본 입장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을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이 아사드가 있고서는 이 시리아가 지속적인 장래라는 것이 결코 존재할 수 없고 어떤 평화 협상 아니든 아사드 정권을 종료시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발언은 시리아 반군의 또 기본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예, 그러니까 관련국들이 이 아사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한 목소리를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시리아에서 궁극적으로 평화를 되돌리는 과정, 글쎄요, 굉장히 좀 험난해 보입니다.
네. 뭐 앞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은요, 국제사회가 이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주도하고 있고요. 유엔과 주요 국가들이 지원하는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시리아 과도 정부의 구체적인 모습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쿠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죠?
네, 54년 동안 적대 관계를 이어오던 사회주의 국가 쿠바와 미국이 지난해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또 올 3월에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했죠.
예.
이런 분위기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 후속 조치를 위한 3차 실무회의가 어제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
쿠바 쪽에서는 호세피나 비달 외무부 미국 과장, 또 미국 쪽에서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선임 보좌관인 크리스티 케니가 나섰는데요.
네.
비달 쿠바 외무부 미국 과장은 매우 획기적인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안건,
네.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미국과 쿠바 두 나라가 일단 치안, 경찰 업무와 농업, 의학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비달 쿠바 외무부 미국 과장이 밝혔는데요.
예.
양국 실무진의 만남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쿠바 태생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부장관이 나서고
예.
쿠바에서는 내무부 고위관리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네.
이들이 불법 약물 유통과 사이버 범죄, 대테러 대책과 함께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예. 50년 넘게 적대관계에 있었던 두 나라가 쉽게 뭐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며칠에 걸쳐서 회의를 이어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군요.
네. 이 밖에도 인권 문제와 경제범죄 대처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쿠바 측 관리가 이번 미국 측과의 만남에 대해서 획기적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그야말로 말 그대로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무부 미국 과장은요. 두 나라 관계 정상화 작업이 시작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쿠바와의 결속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아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고위급 인사가 홍콩을 방문했는데 곳곳에서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이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몇 시간 전에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네.
장 위원장은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2012년 방문 이후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의 국가 지도자급 인사입니다.
네.
홍콩 당국이 이를 대비해서 한 6천 명의 경찰을 홍콩 각 지역에 배치하는 등 치안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네네.
이 최근 홍콩에서 반중국 시위가 잇따르는 데다가 지난 2월 초 춘제 때 전례 없는 폭력 시위가 발생한 이후에 홍콩 정부가 바짝 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재 매체들이 오늘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 중국 권력 서열 3위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입니까?
예, 중국 정부에서 홍콩을 담당 관리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홍콩은 과거 영국에 조차된 기간 동안에 자본주의 사회 구조를 발전시키면서 중국 본토하고는 또 다른 형태로 발전해왔죠.
네.
지금도 홍콩은 특별행정구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회주의 체제인 본토하고는 또 다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예.
법적으로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이 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홍콩을 방문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예, 내년 3월에 홍콩 행정장관 선거가 있는데요.
예.
행정장관은 홍콩 현지의 행정 수반위입니다. 말하자면 총독과 비슷한데요.
네네.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현지에서 홍콩 독립 논의가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과 시민사회에서는 홍콩의 관할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중국에서 떨어져 나와서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는 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예.
지난 2014년에 홍콩 지역에서 우산을 들고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있었죠. 우산혁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거나 전문가들은 이 행정장관 선거와 함께 홍콩 독립 논의를 둘러싼 논란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본토의 홍콩 담당 인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홍콩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는 만큼 중국이
네.
이 선거에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이번 방문의 목적인 것 같은데
네.
중국 정부가 이 홍콩 현지에서 진행된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글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일단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보통 선거가 아닙니다.
예.
중국 전국 이 인민대표대 대표자회 상무위원회는요. 내년 실시될 홍콩 행정장관 입후보 인정 조건에 관해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지난 2014년에 규정을 했는데요.
예.
이 지명위원회가 친중국 정부 인물들로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확실시되고요.
예.
이에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이나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측의 입후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직접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이 대표를 뽑을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뽑기 때문에 이
네.
구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통제하는 것은 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데요.
네네.
실제로 이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이번 홍콩 방문 기간에 렁준잉 행정장관을 만나서 이 렁 행정장관을 내년 선거에 다시 세울 것인지 판단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내년 3월에 행정장관 선거는 물론이고 오는 9월로 예정된 홍콩의 국회의원 격인 입법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장 상무위원장이 홍콩 당국하고 홍콩의 친중국계 정치인들에게 중국 정부의 지침을 전달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그 이번에 장 그 상무위원장의 방문이 상당히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그렇고 민감하게 좀 생각할 그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정을 또 소화하게 됩니까?
네, 오늘 홍콩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에 실제로 행정장관과 홍콩 정부의 업무 보고를 듣겠다고 장 위원장이 말했는데요. 한 국가 두 체제 실행에 관한 사회 각계의 제안과 요구를 청취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사흘 동안 홍콩에 머물면서 주요 정재계 인사와 만나게 됩니다.
네,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중남부죠.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그리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경쟁을 하고 있죠.
네. 클린턴 후보가 이달 들어서 인디애나주하고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연속해서 샌더스 후보한테 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켄터키주에서 승리해서 분위기를 좀 전환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어서 어제 켄터키주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네. 클린턴 후보 측에서 이 켄터키주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 켄터키주에서는 최근에 그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확실히 뭐 가늠하기는 힘든데요. 클린턴 후보 측은 그래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폐쇄형 예비선거라는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폐쇄형 예비선거. 그러니까 민주당에 등록한 당원들만 참석하는 그런 선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웨스트버지니아주 예비선거는 당적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이 대거 나와서 샌더스 후보한테 투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켄터키주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죠.
예.
또 투표율도 그리 높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뭐 그간 경선 결과를 보면 투표율이 낮을 경우 클린턴 후보한테 유리했습니다.
아, 또 이런 부분이 있군요.
네.
자, 오늘 또 오리건주 경선도 있는데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오리건주는 예비선거가 우편 투표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예.
오늘이 또 마감일인데요. 오리건주는 샌더스 후보가 우세하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사실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사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샌더스 후보가 어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6월 5일에 또 푸에르토리코에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민주당 경선 상황을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공화당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경선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오리건주에서 예비선거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리건주는 우편 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소에 직접 가질 않죠.
네.
켄터키주의 경우는 이미 지난 3월 초에 공화당 당원대회를 열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 앞서 전해주신 그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공화당 상황은 지금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는 후보로 인정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제3의 후보가 나올 가능성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인
예.
출신이죠. 말하자면 외부 세력인 거죠. 그래서 주류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는 반감을 보이는 사람이 많은데요. 트럼프 후보가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못 되고 트럼프 후보의 잇따른 그 막말, 언행이나 또 무리를 일으키는 정책이 기존 공화당 입장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반감을 나타내는 정치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죠.
예, 그러니까 미트 롬니 전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롬니 전 주지사가 그 공화당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인물이죠. 존 케이식 오하이오주 주지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네. 제3당 후보로 이제 민다는 것인데 예. 케이식 주지사는 별 생각이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케이식 주지사가 CNN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3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별로 건설적인 생각이 못 된다면서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3당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은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 있다는 건데요.
예.
하지만 아직도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생각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나설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앞서서 롬니 전 주지사가 케이식 주지사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만난 게 아니라 케이식 주지사가 3당 후보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 미국 대통령 경선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모든 지역이 맑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 안주 아침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양덕 아침 8도, 낮에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수풍은 아침 기온이 10도,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갑니다. 중강, 강계, 희천 모두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29도와 30도 사이를 오가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일교차가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각별히 건강에도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황해도 역시 하늘이 맑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되고요. 용현 아침 10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 14도, 낮에는 29도까지 올라갑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모두 맑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흥은 아침, 낮 모두 기온이 올랐습니다. 각각 15도와 32도까지 예상됩니다. 풍산은 아직은 아침 날씨가 선선합니다. 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장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삼지연 지역은 아침 7도, 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도 오늘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서해 북부 해상에는 오후부터 구름이 조금씩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서부 안바르주 아르투바시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개시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곳은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과 인접한 요충지입니다. ISIL은 올해 초 시리아 동부 지역과 이라크 신자르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잃으면서 시리아 데이르 에조르에서 이라크 모술에 이르는 그들의 통제선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ISIL이 이라크에서 차지하고 있던 영토의 45%, 시리아에서는 16에서 20%가량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의 한 시장에서 오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28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습니다. 아직까지 공격범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라크에서는 지난주에도 ISIL의 잇단 폭탄 공격으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쿠바와 미국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양국 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매우 야심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쿠바 외무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무부 미국 담당관은 어제 아바나에서 미국 관리들과 만난 뒤 양측이 사법기관과 의약, 농업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대표로 쿠바 출신의 알레잔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양측은 마약 밀매와 사이버 범죄, 테러, 불법 이민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회의에서는 인권 문제와 금융 현안 등도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달 쿠바 담당과는 진전이 점차 이루어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관계 정상화에 돌입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달 담당과는 아울러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쿠바와의 관계 개선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제재 완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얀마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의 활동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해 11월 역사적인 총선거를 통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대미얀마 정책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그러나 미얀마 정부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과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들에 대한 차별 정책에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새 외무상에 임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은 영국 정부에 리용호 부상이 외무상이 됐다고 통보했습니다. 리용호 신임 외무상은 외무성 과장과 주영 대사를 지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는 핵협상에 참여했고 2011년에는 육자회담 북측수석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3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 토론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종전까지 외무상을 맡아온 리수용은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비이슬람 활동을 한 혐의로 인터넷 모델 업체 관계자 8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란 사이버범죄법원 검사는 이들이 머리두건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 사진 공유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래 여성들의 경우 반드시 두건으로 머리를 감싸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번에 사진사와 화장술사, 의류업체 관계자 등 170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한 8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검사는 인스타그램이 도덕과 가족의 근간을 위협하고 비이슬람 문화를 만들어 퍼뜨린다고 비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섬의 유명 관광지 부근에서 기습 홍수가 발생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어제 두아 와르나 폭포를 찾은 70명의 대학생과 관광 안내원들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구조대가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색 작업은 폭포로부터 3km 반경 내에서 강이 3개 지류로 나뉘는 람부난과 데레, 우중델렉 마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습 홍수는 통상 4월에 끝나는 우기철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